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몇 주 내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이오와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아직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몇 주 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해를 공유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가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교훈이 있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래 세대 미국인들에게 제기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무장관으로서 자신의 열망은 북한의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전략적 경로를 바꿔야 하며 북한 주민이 번영할 수 있고 미국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는 방법으로 핵무기 체계에 대한 포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3월 5일 전용 열차로 조국에 도착했다며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용 열차가 평양역 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정오경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약 60시간 만에 다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통과해 북한으로 돌아왔지만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2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높였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동등한 논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력과 발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상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결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천 명이 IS의 마지막 장악지역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약 3천 명이 SDF가 구축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시리아 동부 바구즈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항복을 선언한 IS 대원들 인물들도 포함됐다고 발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이라크 접경 지역인 바구즈는 IS의 시리아 내 최후 거점입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몇 주간 바구즈를 포위했고 2일 오후부터 공격을 재개했다가 최근 민간인 탈출을 위해 공세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인도 해군 잠수함이 최근 파키스탄 영해를 침범하려 했다고 파키스탄 측이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인도 잠수함이 전날 파키스탄 영해에 접근한 것을 포착했다며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경고를 통해 영해 침범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파키스탄 정부는 평화 유지 정책에 따라 인도 잠수함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잠수함이 파키스탄 영해 침범을 시도한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종료 결정은 비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소 위원장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타결될 경우 검증과 감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는 낮까지,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종료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의 종료 결정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훈련 혹은 내가 워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그건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일 미한 국방당국이 긴밀한 협조 끝에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려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결정을 오래전에 내렸다면서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고 특별히 미국은 그 엄청난 금액을 배상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이 되기 한참 전부터 가졌던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덧붙여 북한과의 협상에서 연합훈련 종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보수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관련해선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장을 걸어나와야 했다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한 일은 미사일과 로켓,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미한 국방당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종료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압박을 완화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정상화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든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한 국방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결정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합군 준비태세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부터 지속된 북한의 적대적 행동과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가드너 의원의 성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일 미국 한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조 끝에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최대 압박이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 그리고 강력한 군태세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등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이뤄지는 압박 완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이어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말 13명의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국방당국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망설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오판을 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4일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비 달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그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learly, Kim Jong-un balked at that. Like he's not there yet. And so I think that reinforces this idea that probably there are smaller steps, even if it's status quo plus.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망설였으며 아직 빅딜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상 유지에서 조금 더 진전된 정도의 작은 조치들을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3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발전이 주어진다는 빅딜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판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취약하게 보고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실제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Those kind of a top-down approach, he might be scared at this time because this summit, look back the second summit, Kim Jong-un was nervous. He believed that Trump is a weak point.
신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탑다운 방식에 겁을 먹었을 수 있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불안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약한 입장임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 마셜 펀드의 로라 로젠버거 선임 연구원은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f even if we're in a sort of permanent freeze for freeze, de facto status quo, or if we are in some kind of ongoing negotiating process, continuing the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important, not just to maintain that leverage, but for
로젠버거 연구원은 앞으로 현상 유지와 마찬가지인 동결 대 동결 상황이 되든 계속 협상이 전개되든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지렛대 유지는 물론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 정상회담 합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국이 앞으로 포괄적인 실무급 협상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는 북한이 계속 핵 분열 물질을 추가 생산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핵 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한다면 북한 정권은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주된 원인인 영변 핵시설은 양측의 향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변은 지난 1994년 이래 미북 핵협상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문제와 함께 영변 핵시설이 핵심 쟁점이었죠?
예, 양측의 설명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플러스 알파를 그리고 북한은 영변 폐기에 따른 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노후한 영변 시설의 일부만 폐기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은 영변의 전면적인 폐기와 민생과 관련한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영변은 1960년대 이래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시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료를 들여오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됐는데요. 핵무기 제조의 원료인 플루토늄은 이곳에서만 생산됩니다. 지난 2010년 이 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면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생산이 중단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폐기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노후화해서 가치가 별로 없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시설이 노후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근래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영변이 북한의 핵개발에서 차지하는 몫을 적어도 50%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개발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는 건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북한 핵시설의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같은 판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영변 핵시설이 전면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관심을 모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이 시점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어떤 핵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예, 확인된 시설만 약 400개에 달하는데요.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합니다. 이 중 핵심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 가공공장, 연료봉 제조공장,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등입니다.
북한은 영변 지역 이외에도 핵개발 시설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 미국 정보 당국은 영변 이외 지역에도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변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에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영변은 그동안 미북 핵협상에 따라서 이미 몇 차례 폐기 절차가 반복됐던 시설이죠?
예, 폐기는 아니었고요. 동결과 불능화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영변에서도 핵심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사화학실험실인데요.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핵활동이 동결됐고요. 2007년에는 6자회담 213 합의로 불능화 조치가 이뤄졌었습니다. 당시 불능화의 일환으로 2008년 6월 원자로의 냉각탑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폭파됐습니다. 폐기와 달리 동결이나 불능화는 영구적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폐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고와 검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검증을 거쳐야 실제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북한 핵활동의 내역과 핵 능력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의 경우 이미 시설과 활동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더라도 전모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검증이 없을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뜻처럼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협상 카드로 고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없어도 1년에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핵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비중은 북한 전체 핵 프로그램의 최대 50% 수준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라늄 농축시설은 북한 도처에 있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북한 핵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었던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영변 핵시설만을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은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ually, North Korea has very extensive uranium resources. So they have uranium. You don't know how much they are extracting. In public, we don't know where is their uranium hexafluoride production, which is the feed material for enrichment.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얼마만큼의 우라늄을 채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며 농축 우라늄의 원료가 되는 육불화 우라늄 생산 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어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곳곳에 숨겨놨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영변을 폐쇄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Particularly when you have selected the technology which North Korea has, which is the gas centrifuge enrichment technology, it uses electricity not very much. It looks like any other industrial workshop or even a supermarket.
북한이 사용하는 가스 원심 분리기 기반 농축 기술은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설은 겉보기에 여느 공업 단지나 심지어 슈퍼마켓과도 구분이 안 되는 작은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따라서 북한이 도처에 가스 원심 분리기 시설을 숨겨놔도 외부에서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북한이 이미 영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소폭탄의 원료인 중수소화 리튬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변의 핵시설을 해체해도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스 원심 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연간 두세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역량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One could argue that Yongbyon produces enough plutonium and could be making weapon-grade uranium, assuming they're not going to fuel the light water reactor for, let's say, two, three nuclear weapons a year. They can have enough enrichment facilities outside of Yongbyon to make that same number a year.
북한은 영변에서 연간 두세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고 영변 이외의 다른 농축시설에서도 그만큼의 양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어 미 정보당국도 이미 이런 내용을 파악했기 때문에 영변 한 곳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맞바꾸자는 북한의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영변 핵시설이 전체 북핵 프로그램의 70-80%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된 것이라며 각국 정부들의 분석을 종합했을 때 영변의 비중은 최대 50% 수준이며 가장 중요한 시설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I've never seen anyone say 80%. I mean, the most we would say is 50 and not the most critical parts at this point in time.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영변 폐쇄 같은 단일 조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체 핵시설 신고와 외부 검증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북 양측이 앞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할 기회가 생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서울에서는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실질적인 협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 정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황중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뒤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름 영변이란 큰 핵시설의 폐기까지 결단하며 전략과 게임 플랜을 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을 것이란 겁니다.
자기네들이 짜고 있던 전략,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임 플랜, 게임 플랜에 결정적 차질이 생긴 거예요. 나이가 하려는 게임에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될 걸로 다 계산을 하고 게임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계산법, 자기네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온 거죠. 자기네들은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걸 돌파할 힘이 없거든요. 돌파할 수단이 없어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들에게 미국의 계산법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확인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김 위원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황 전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다른 우라늄 시설을 확인하며 미국이 이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대표단이 놀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본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있어 이번 협상 결렬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이게 조그만 나라고 가난한 나라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지금 차질이 생긴 거라고.
황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한국의 중재 역할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이번 협상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공산국가에서 지도자의 위상은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젊은 지도자가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폼을 잡고 나섰다가 크게 위상이 흔들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은 그 무오류의 존재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무오류의 존재가 66시간 기차 타고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뺨맞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북한 지도자의 그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이 북한 내부로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한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전성훈 전 원장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뭐 핵을 포함한 WMD 대공 미사일 폐기 요구한 거는 그 미국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에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다 해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 절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정상의 입에서 그 한마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진 김정은을 만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김정은이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회담 결렬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각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북 서로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을 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다음 진전이 어렵겠구나 하는 게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고 폼페오도 그러고 계속 회담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당연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라고 봅니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타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중재에 나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도 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노력을 부탁한 걸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처럼 북미 워킹그룹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미북 협상의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된 걸 하노이 회담의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 대북 압박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속한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전 영국 대사는 하지만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는 뭐 그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일종의 그 자기가 바라던 것을 못 이뤘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충격이 됐으리라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북한한테 나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은 아주 중요한 합동 연습도 중지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한테는 상당한 이점이에요.
라 전 대사는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드러난 미한 공조의 균열을 회복하고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있어 경제보다 핵무기가 왜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타결될 경우 검증과 감시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검증과 감시 활동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ready to undertake verification and monitoring activities in the DPRK.
아마노 사무총장은 4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된 집행이사회 개막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합의가 타결될 경우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핵 협상과 관련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my view that any nuclear related commitments need to be verified.
핵 문제와 관련한 어떤 약속도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세계 유일의 다자간 검증 기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약속에 검증이 필요할 경우 IAEA가 검증과 감시를 위한 최상의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국제적 상황 전개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의 진전이 합의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의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날 집행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IAEA는 북한 영변핵시설에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됐다는 어떤 징후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사화학연구소에서 제철이 활동이 있었다는 징후도 관측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IAEA는 경수로에서 건설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징후들을 목격했고 기존에 알려진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징후들을 계속 포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공개된 정보와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IAEA가 이런 활동의 성격과 목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와 IAEA 이사회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 이행하고 즉각 IAEA와 협조해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에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북제재 해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모든 제재 해제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령호 외무장관이 1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 제재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를 요구했다고 말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리 외무상은 자신들이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11건 가운데 5건,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해제는 숫자나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이 안 되는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리 외무상이 해제를 요구한 5건의 제재에는 현 대북제재 체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전면적 제재 해제라는 말입니까?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핵과 관련된 기술 교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도 들어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 제재입니다. 석탄 등 모든 북한산 광물과 섬유, 수산물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수 없게 하고 원유와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판매할 때도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제재 조치들은 모두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안보리 결의에만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리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해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마치 일부 항목이란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금수품과 관련된 조치를 의미한 것으로 여전히 전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전 제재들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실제로 2015년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결의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와 사치품 거래 금지 외에 눈에 띄는 조치가 없습니다. 2016년 이후 제재들의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전면적 해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제재 체제가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재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북한은 제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북한에게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진 시기를 2017년 8월로 봅니다. 이때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는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광석과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엔 2375호를 통해 섬유 수출을 막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의류 품목들은 5대 수출품 중 2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앞서 제재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북한은 중국으로 26억 3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판매했는데요. 이게 2018년 2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석탄과 수산물, 섬유 등을 팔지 못하면서 92%나 감소한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수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무역뿐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도 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이후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2016년과 2017년에 부과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 11월엔 제재가 길어지면 물자 부족과 밀수 등의 증가로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져 북한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다른 제재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제재들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현재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한국 등도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건 역시 유엔 제재가 가장 시급하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섯 건의 제재가 원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제재였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각 제재 결의들은 무기 실험 등의 행동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 동결하거나 해제하게끔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맞는 말인가요?
물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한 요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다섯 건의 결의는 단순히 무기 실험 때문에 부과된 건 아닙니다. 각 결의의 문구를 살펴보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첫 제재 결의인 1718호부터 이런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가는 BOA에 2006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가 제재 부과의 원인을 실험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두고 있고 IAEA 재가입과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 중단만을 제재 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중순부터 줄곧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같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장 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3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는 1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함지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한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이 이번 주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미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김 위원장 책임이라는 미 의회의 초당적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의회가 김정은에게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이번 주 공식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며 하원에 처음 입성한 말리노스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부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원비어의 죽음과 관련해 김정은을 책임자로 규정하며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비어의 죽음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원비어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원비어의 부모가 지난 1일 원비어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 폭풍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의 발언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며 나는 북한이 오토의 학대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비오의 출신지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셰라드 브라운 상원은행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28일 VOA에 원비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독재자들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말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김정은은 원비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독재자가 모르는 사이에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 상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며 원비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각각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주 제한 법안으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동남부 켄터키주에서 살고 있는 바오로 김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입니다.
안정적인 직장까지 접고 남편을 따라 미국행을 선택한 에스더 김씨. 한국에서처럼 열심히 살면 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건 일정 기간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했던 불안과 압박감, 매일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탈북 여성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을 에스터 씨는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일단은 교회 분들이 모두 잘해주셨어요. 네. 한 사람 같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일단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운전을 못하잖아요. 운전을 못하고 집에 있는 날이 많잖아요. 답답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외롭지 않게 같이 쇼핑 나가고 같이 밥 먹고 그 마음 가슴들이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항상 뭐 연락하면 언제든지 오면 되는데 뭐 생리대로 그냥 밥 같이 먹고.
정착 초기부터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시기를 견뎠고 기회도 얻었습니다. 바오로 씨 부부가 6년째 일하고 있는 아메리카 플로어 소셜스라는 회사도 한인 남성의 소개로 알게 된 것인데요. 회사가 성장하면서 바오로 씨 부부도 바빠졌습니다.
본사는 오하이오에 있거든요. 회사가 이제 커지면서 여기에다 또 하나 만들었죠. 작은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회사랑 잘 되려면 이제 그 빌더를 많이 데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보면 세일즈맨들이 많아요. 세일즈맨들이 이제 그 회사들 이제 끌어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좋은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이 항상 바쁜 게 그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제 저 현장에 스케줄이 있고 뭐 하루 어떤 때 세 집 네 집 나오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 회사는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현장 인력, 즉 전문 시공업자들에게 분야별로 일을 맡기는데요. 미국 기업인 이 회사를 통해 기술을 배운 바오로 씨 부부는 자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그 회사하고 관계가 지금?
만족하죠.
좀 아쉬운거나 좀 부당하다 뭐 이런 느낌은 이런
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잘해줘요 여긴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떤 점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켄터키 미국 사람들 좋아요 다른데 비하면 이게 그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시골 사람들처럼 고지식하고
멀리대로 예,
좀 선진해요. 예. 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또 잘하니까 우리가 일 잘해야 그 사람들도 그렇죠. 또 월급 벌이가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잘해줘요 사람들. 뭐 며칠씩 아프다가 이제 나가도 나가면 월컴하고 박수도 쳐주고 괜찮냐 이렇게.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쌓여 바오로시 부부는 환영받고 있습니다.
단가가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근데 임금은 다를 거 아니에요.
같죠.
임금도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처럼 야드당 오블 50 하면 안문집이나 오블 50이죠. 그거는 뭐 달라지는 거 없죠.
그러면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도 같은 가격으로.
같죠. 예, 예. 같죠. 근데 이제 속도에 따라서 그 사람 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게 달라 네이버가 다르죠.
선생님 빨리 하시는 편이세요?
그죠. 장판은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 따라오는 사람 없죠.
두 분이서 손발이 살짝 맞으시던데요.
그죠. 우린 뭐 회사에서 넘버원이 장판은.
뿌듯하시겠어요.
아유 뭐 또 그래야 우리가 벌어먹고 살지. 그거 없으면 어디가 벌어먹고 살아요.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해요. 뭐래요.
다른 시공업자들은 2, 3층짜리 주택에 장판을 깔려면 2, 3일이 걸리지만 바오로시 부부는 단 하루면 됩니다.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 일하는 게 다 노하우로 하죠. 일하는 게 노하우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업병인 게 처음에 할 때는 열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자면서 계속 장판해요. 자면서 계속 장판해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자면서 계속 이런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빠를지 저런 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다르지 들어가면 아무리 복잡한 구조라도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이게 딱 선이 서서 해야 빠르지 그거 하루 종일 앉아 연구하다 나면 언제 이래요 이제 딱 들어가면 그게 서 있어죠 이제 어떻게 랜을 어떻게 잡아야 빠르고 할 수 있는지 그 이제 가서 그걸 빨리 하는 게 이제 요리죠.
남들보다 두세 배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 구조가 복잡한 집 바닥의 장판을 장판 무늬가 어긋나지 않도록 깔기 위해 미리 머리로 재단하고 현장에서는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장판을 깔기 전 단계인 콘크리트 바닥 수리는 회사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지었어도 바닥에 금이 있거나 홈이 패이거나 고르지 않기 때문에 바닥을 갈고 홈과 금을 메우는 등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눈을 감고 쓱쓱 발로 문질러만 봐도 바닥이 보인다는 바오로 씨. 영광의 상처일까요?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사실 몸도 성치 않습니다.
장판 이제 자를 때도 이제 무릎 꿇고 다니고 그냥 무릎이 땅에 안 대고는 일을 못 하잖아요. 안에다 계속 무릎 커버하고 살죠. 그 바지는 한 달에 한 네 개씩 사입어야 되고
무릎이 잘 헐어요.
무릎이 그냥 한 이틀만 콘크리트 바닥 걸어 다니면 뭐 그냥 구멍이 뚫리죠.
아, 그 정도구나.
이거 하는 사람들 다리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해요.
더구나 무거운 장판을 직접 운반하는 날이면 다리가 심하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그 무거운 거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 이제 다리 아파서 며칠씩 못 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약 먹어요. 약을. 같은 바람이
꿈꾼다 오늘. 장판 시공업자 바오로 김씨 부부.
이 동네에서 우리 손에 안 들어간 집이 다섯 손가락 안에 예. 다 우리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뒤에 집들이 한 네 집.
그렇죠. 이것도 이 집만 한 게 이 동네 이 앞으로 길을 쭉 나면서 쭉가 저기 대문 있는 데까지. 여기서 한
지금
1마일 되거든요.
이거 마무리하면 또 새집들이 하고 또 이제 계속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그와 같은 내일들
주말에 그렇게 돈 많지.
일부러 주말로 일정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 월요일 스케줄까지 땡겨받는 거예요 이제. 근데 스케줄이 오늘 없다도 내일 나오는 게 스케줄이잖아요.
집이 꽤 큰데 이 집을 그럼 주말에 3일 동안 다 장판을 까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침부터 시작하면 이게 이 집이 장판은 스퀘어를 안 주고 야드로 이 집이 200야드거든요. 우리 둘이 이제 오전에부터 나와 하면 하루에 한 집 해요. 이거.
내일은 또 인디애나 가야 되니까.
인디애나요?
네, 인디애나.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이제 머리보다 손과 발이 먼저 움직일 만큼 익숙해진 일. 그러나 여전히 고단한 일.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저 힘든 시기를 견딘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군가 꿈을 안고 들어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는 가슴 뿌듯한 장판쟁이가 된 겁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바오르 김씨 부부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칩니다.
역사 속 오늘 1946년 3월 5일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미국의 한 대학 초청 강연에서 철의 장막 연설을 합니다. 지금 발틱해의 스테텐으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철의 장막은 소련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의 여러 나라들을 공산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를 공격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과 미국, 영국은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소련은 동구권을 공산주의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처칠 전 영국 수상은 1946년 3월 5일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철의 장막 연설이 있고 머지않아 세계는 소련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세계로 양분되게 됩니다. 1946년 3월 5일 행해진 이 연설은 전 세계 냉전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53년 3월 5일 소련의 최고 권력자인 조셉 스탈린이 뇌일혈로 73세의 일기를 마감합니다. 모스크바의 모든 건물에는 검은 띠를 두른 반기가 개양됐습니다. 1879년 구두 직공의 아들로 태어난 스탈린은 20대 초반 혁명가로 변신합니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 체포와 도주를 반복하던 스탈린은 1917년 레닌, 트로츠키와 함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어 1924년 레닌이 사망하자 스탈린은 경쟁자였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소련을 통치하게 됩니다. 통치 기간 동안 스탈린은 세 차례에 걸친 대숙청을 감행해 반대파뿐만 아니라 무고한 군인과 관료 등 수천만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스탈린 이후 소련 공산당 최고 지도자에 오른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로써 스탈린은 신적인 존재에서 독재자로 격하되게 됩니다.